성격이 견고해야 한다. 너는 돌이다.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성격은 견고함입니다. 혹은 이것을 감정상의 견고함이라고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견실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흐리멍덩하고 견실하지 않으며 주님 보시기에 안정되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격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며 그들 자신조차도 자신의 성격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어서 어떤 것에 부딪히기만 해도 즉시 요동합니다. 그들은 성격에 있어서 충분히 견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견고한 성격과 견실한 성품을 가져서 의지할 만하고 요동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요동하는 베드로. 성경에서 우리는 쉽게 요동하는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두가 다 아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 1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라고 말하고 5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가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만져서 이것을 알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을 쫓았으며 주님 곁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라야 비로소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교회는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요동하지 않으며 교회 자체도 요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반석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집짓는 비유를 대조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웠으므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워서 집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으며 그분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이 차서 넘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어서 견고하고 요동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둥과 같아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의자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집이 동쪽으로 기울었다, 서쪽으로 기울었다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성질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건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이 반석 위에 있는 돌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는 다 산돌로서 반석 위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 건축의 기초가 무엇이면 그 위에 건축된 것도 무엇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기초가 무엇이면 위에 건축 재료도 무엇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벽돌이 없고 오직 돌만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 바벨탑은 사람이 돌을 모방하여 만든 벽돌로 지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 만든 견고함인 벽돌이 없습니다.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주님 앞에 산돌같이 하나씩 쌓아져 신령한 집으로 건축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본적 성질, 즉 주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흔들릴 수 없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돌이어서 흔들리지 않으며 교회 자신 또한 돌이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사역자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자에 관한 문제를 말하려고 합니다. 사역자는 산 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돌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여기에서 교회 안의 사역자를 대표합니다. 사역자,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돌이 되어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건물을 형성하고 있는 이 돌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반석처럼 넓고 크지는 않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기초를 이루는 반석과 똑같아서 결코 요동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을 베드로 개인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허락은 마태복음 18장에 이르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어서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때에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었으며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문을 열었으며 이방인의 문도 열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되기 전에는 결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모두 역량이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베드로라고 명명된 사람이 모두 베드로는 아닙니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불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의 손에 열쇠를 맡기셨지만 그가 진정한 베드로, 곧 참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에게 맡겨진 열쇠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푼 것을 하늘에서도 풀고 그가 맨 것을 하늘에서도 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성질은 그의 성격과 성질에 있어서의 견고함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역자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가 요동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며 교회 또한 그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성격에 있어서 견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흔들리며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동쪽으로 쓰러졌다가 서쪽으로 쓰러지는 변덕을 부리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실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한 이런 형제 자매들은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굳건히 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요동하여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패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격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인격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찾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와 근본적인 성격이 일치하여 교회 건축의 성질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을 찾기를 갈망하십니다. 사역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견고한 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께서 베드로를 택하여 본으로 삼으셔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를 변화시켜 견고함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답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돌이었지만 오히려 물과 같아서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웠으며 어떤 때는 강해 보였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베드로, 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고 성질에 있어 흔들리고 아직 돌이 안 된 사람은 여전히 열쇠를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변덕스러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베드로같이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했던 사람도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의 빛이 당신을 비추어 당신의 혀를 태우신다면 비록 당신이 말 많은 성격의 소유자라도 당신은 말이 없는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주님께 책망받으면 그의 게으름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꾸짖음과 저주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의 경박한 성품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주님을 만났다면 당신의 경박한 성품은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빛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한 형제에게 책망을 받을 때에도 당신의 그러한 성품은 시들어버립니다. 주님이 당신을 한번 꾸짖으시면 당신은 위축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격상의 변화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성격상의 개조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 성격, 냉담한 성격, 게으른 성격 혹은 연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그에게도 빛비춤이 있으므로 그의 이러한 성품들은 즉시 시들어 죽게 됩니다. 한 형제가 그에게 지적하여 말해주기만 해도 이러한 말을 들어주지 못하고 연약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베드로를 택하신 것은 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약하고 쉽게 요동하는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를 베드로가 되게 하셨으며 그런 다음 열쇠를 그의 손에 맡기셨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는 돌같이 견고해야 한다. 성경은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조금도 공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너는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아버지의 계시, 즉 하나님의 계시를 얻은 것입니다. 이 계시는 혈육을 통해 안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기로 합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이 구절들의 앞단락에서 베드로가 계시를 받은 것이 뒤단락에서는 그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혹자는 앞단락에서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뒤단락에서는 사탄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한순간에는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한순간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체험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말은 너무도 동떨어진 양극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복음서의 기록 속에서 베드로가 얻은 계시가 매우 높다는 것만을 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지체할 새도 없이 즉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이러한 인식, 곧 반석 위에 건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이 계시는 위대한 것이었으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던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받고 본 것은 지극히 높은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한 장 안에서 베드로는 어느새 극히 낮은 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육신을 의지하여 말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의지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의지하여 말했던 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어서 사탄에 의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 극단적인 전환입니다. 교회가 만일 이러한 사역자 위에 건축된다면 음부의 권세가 반드시 교회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요동하고 불안정한 사람은 교회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돌과 같이 견고한 사람에 의해서만 건축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모두 돌과 같이 견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코 한순간 하나님에 의해 말했다가 즉시 사탄에 의해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높은 계시를 받고서 곧 가장 낮은 단계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오르시려는 주님을 저지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가 사탄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말이 나타날 때 음부의 문은 이미 열린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승리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교회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견고한 돌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돌과 같이 견고한 사역자가 필요하며 믿음직스럽고 요동치 않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역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하지 않으며 또 변덕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견실하고 견고하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 속에 축복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연약하고 이리저리 요동한다면 사탄은 즉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음부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은 아주 극단적인 대조이며 너무도 동떨어진 양극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감정과 그 사람이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 주님은 저녁 식사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말한 것은 옳았으며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부흥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많은 말은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처럼 정감 있는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 자신이 결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감정과 그 사람 자신을 분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조만간 그는 그의 감정이 그 자신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사상만을 좇아서 생활하며 줄곧 그의 머리만을 의지하여 삽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당신이 그에게 당신은 당신의 머리로만 기도할 뿐 마음은 여기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도 없이 오직 머리만 좇아서 살기 때문에 그의 머리가 곧 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가 빛비춤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의 머리이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몹시도 뜨겁다고 느껴서 나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한 형제가 그에게 당신은 비록 자신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한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지적하여 말한다면 그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감정이 처리 받게 될 때에 그는 그의 마음과 그의 감정이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정 자체가 곧 그 사람은 아니다. 감정 자체가 곧 그 사람은 아닙니다. 마치 사람 자체와 그의 생각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와 그의 감정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말하였고 이 말이 바로 자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말한 나가 자신이 아니라 그의 감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겉사람이 내면에 얼마나 깊이 감추어져 있는지 또 그의 겉사람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살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말한 것이 얼마나 분명치 않은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양극단입니다. 그는 주님께 영원히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서 그분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면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같이 가겠다고 말했었는데 다른 한 면에서는 주를 위해 죽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에게 그가 주님과 함께 하던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극단은 베드로가 얼마나 요동하는 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비록 돌이었지만 베드로의 성격은 오히려 물과 같아서 이리저리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환경에 의해 지배당하였습니다. 그가 부딪히는 환경에 따라 그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을 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할 때에 그는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자신만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확신 있고 견고했으며 그 자신의 감정도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감정 속에서 산 것이었지 참으로 그 자신 속에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감정 속에서 너무 오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감정이 곧 그 자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해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단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뿐인데 그는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비록 그의 영은 원했지만 육신은 오히려 연약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상황이 달라져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잡으러 몰려오자 베드로의 감정은 흥분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이렇게 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을 위하여 개인의 위험을 돌보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 후 베드로는 또 밑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